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모든 수준에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8일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 통신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대화는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미국과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중진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올 들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진아 레이먼드 상무장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고위급 대화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미국 고위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최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시간가량 진행됐던 회담 이후 첫 대면이 됩니다.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재기 탑재 함정들이 필리핀 해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해군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7일 밝혔습니다. 이들 항모 강습단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칼빈슨 함과 로널드 레이건 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급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휴가함이 참가한 가운데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연합훈련을 마무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상통합작전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양국 전력의 해상통신, 공중전, 양국의 함재기 교차 운영 작전 등의 기회가 제공됐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습니다. 칼빈슨 함을 기함으로 하는 1항모 강습단장은 보도자료에서 해상병력을 신속히 결집시키고 로널드 레이건 함과 해상자위대와 함께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연합준비태세를 강화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영내 안보와 안정 공약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 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근거지를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이스라엘군이 포위하고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력들이 가자시티 중심부까지 진격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억류한 240여 명의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까지 휴전이나 가자지구의 연료 제공은 없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공중 지상 전력은 하마스가 구축한 가자지구의 광대한 지하 갱도망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공병들이 폭발물로 갱도망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7일 이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총 1,305명으로 늘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을 인용해 8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작전 이후 자국군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은 역대 최고로 더웠던 10월이었다고 유럽연합기후변화감시기구가 8일 밝혔습니다. EU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국 C3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기상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 10월 평균 대기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로 정의하는 1850년에서 1900년 같은 달 평균 기온보다 1.7도가량 따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만다 버제스 C3S 부국장은 기록을 깬 0.4도는 엄청난 차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제스 부국장은 이어 올해는 지구의 마지막 간빙기 이후 지난 12만 5천년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랍니다. 회원제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처럼 언제 어디서든 몰아보기도 할 수 있는 이 스트리밍 플랫폼이 일반화하면서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인기, 남성 주인공의 다정하고 신중하며 준수한 외모에 있다면서 자세한 사례와 분석을 실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실제 한국인 약혼자가 있다는 20대 프랑스 여성은 한국 남성에게는 남성 우월적인 그 마초적이고 피부나 머리 관리 등에는 좀 무관심한 프랑스 남성한테는 없는 새로운 매력이 있고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속에 강하고 섹시한 스타일의 남성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르몽드와 인터뷰했습니다. 또 왜 한국인가라는 책을 쓴 한국을 잘 아는 어느 프랑스 작가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다정한 마음을 드러내던 한국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이 최근에는 연애 감정에 섬세하고 상대 여성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보적인 모습으로 달라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르몽드는 드라마처럼 멋진 남성 만나길 기대하면서 실제 한국으로 여행하고 유학하고 취업하려는 프랑스 여성들이 많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도 많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드라마로 쌓은 이상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프랑스와는 다른 한국식 문화 이해하고 적응하는 과정과 노력이 따른다는 지적도 담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The benefits of daylight saving times have also been accounted for in the research. For example, reduced crime as it's light as there's light later in the day.
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일광 시간 절약제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오후까지 가끔 비 내립니다. 자강도 중강과 장진, 양강도 지역, 북부 지역으로는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눈은 1에서 3cm 정도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목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8도고요. 개성은 5도, 신의주 7도, 함흥은 4도에서 시작합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6도, 청진 5도, 해산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4도, 개성이 16도, 함흥이 16도, 원산은 17도까지 오르겠지만 신의주의 낮 최고 9도, 중강 6도, 청진 13도, 해산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는 3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5m, 먼바다도 2.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적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이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강제 추방 조처를 피해 귀국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60%가 어린이들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가자지구에서 전투 행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네요.
네, G7 외무장관 회의가 7일,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장관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구호를 위한 인도적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네, 서방의 선진 7개국 외무장관들이 요구한 것이 전면 휴전이 아니라 인도적 구호를 위해서 전투를 잠시 중단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악화하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과 민간인 이동, 또 인재 석방을 용이하게 하는 인도적 전투 중단과 통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성명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네, G7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감행한 공격에 재발 방지를 추구하면서 국제법에 따라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른 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성명은 또 G7은 분쟁이 더 고조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하마스가 잔혹한 행위를 감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재와 여타 다른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하마스에 지원을 제공하고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다른 비국가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등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공동성명에서 그 팔레스타인 분쟁 말고도 다른 현안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고 군사 침략을 중단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정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6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자,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반대한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죠?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G7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 게 미래 평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를 위한 다른 조건들로 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 재점령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가자는 테러리즘이나 폭력적 공격의 발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또 가자지구의 축소는 불가하며 요단강 서안으로부터 어떠한 테러 분자들의 위협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요르단강 서안은 현재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백악관에서도 다시 가자를 점령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를 다시 점령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의 관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런 결정에서 앞장서야 하고 가자는 팔레스타인의 땅이며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가자지구 재점령을 지지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 제거했다는 발표를 냈네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하마스 내 정보와 무기 부서 수장으로 전략 탄약과 로켓 생산을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모센 아부 지나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 별도의 공습으로 대전철 로켓과 지대지 로켓을 쏘던 반군들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자시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보병들이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반군들과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8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안에서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군 32명이 전사했는데요. 한편 가자보건당국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1,596명이 숨졌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E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효력이 중단됐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미국이 CFE 이행을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국이었던 러시아도 이날부로 CFE에서 탈퇴한 탓에 조약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예, 당초에 이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라는 걸 왜 만들었던 겁니까?
네, 이 조약은 소련이 무너져가던 무렵인 1990년에 체결된 건데요. 당시 유럽 냉전 체제의 두 축이었던 서방 나토와 공산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병력을 집결시켜서 상대방을 기습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네, 대서양과 옛소련 우랄산맥 사이의 영토에 배치되는 탱크, 장갑 전투 차량, 대구경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같은 재래식 무기수를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조약은 그런데 양측이 보유한 핵무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토와 미국이 이 조약을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쓰레기더미에 버린 상황이라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조약 수용과 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측에서도 성명이 나왔는데요. 나토 동맹국들이 조약을 지키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 조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CFE 탈퇴 결정과 이 조약의 목표에 반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왜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한 것인지 이 부분도 알아야겠군요.
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에 150일 뒤에 CFE에서 탈퇴하겠다면서 냉전의 잿더미에서 만들어진 이 조약이 쓸모가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CFE에서 서명하지 않았던 핀란드, 스웨덴을 나토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걸 문제 삼았습니다.
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 것과 이 조약이 어떤 문제입니까?
네, 제3국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CFE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를 이용해 자국 북서부 국경에 무기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6월 성명에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이 CFE는 과거의 흔적이 됐다면서 우리 반대파들은 러시아가 CFE에 복귀할 거라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최근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서도 빠졌죠?
맞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비준 철회 이유로 미국이 CTBT에 서명을 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앞서 러시아는 또 미국하고 체결했던 핵무기 제한 협정 이행도 중단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2월에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전략 폭격기 등 핵탄두 투발 수단의 수를 제한하고 상대방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 뉴스타트라는 게 당시 미국하고 러시아가 유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그 핵전력 통제 조약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뉴스타트 외에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바로 러시아도 탈퇴해서 조약이 사라졌습니다.
네, 러시아가 왜 이렇게 연이어서 이 CFE, CTBT 그리고 뉴스타트까지 무력화시킨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시작된 서방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빌미로 자신들을 압박한다면서 이들과 맺었던 무기 관련 협정을 파기하거나 전술 핵사용, 또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10월 초에 자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에게 한 달 안에 자국을 떠날 걸 명령하고요. 이를 어길 시 11월 1일부터는 체포, 구금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프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아프간에 돌아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요.
네,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착한 이들의 60%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입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제구조위원회는 7일 매일 수백 명의 가족이 도착하고 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착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주의적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입니까?
네, 현재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토르칸 국경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막상 국경을 넘어 아프간에 도착하긴 했지만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미등록자 신분으로 열악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거주지는 물론이고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탈레반 정권은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탈레반 정부는 도착하는 이들에게 음식, 또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놨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있는 탈레반으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 국제구호위원회는 아프간인들이 도착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왜 이 아프간 사람들한테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까?
네, 자국의 안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르프라즈 부구티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올해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24건 가운데서 14건이 아프간 국적자 소행이라면서 떠나지 않으면 지역과 연방정부의 모든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추방할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이런 주장에 탈레반 정부 쪽에서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네,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주장을 일축하고 아프간 난민들은 파키스탄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앞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파키스탄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당국과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논의했다면서 불법 체류자, 법적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모두 추방될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아프간인은 약 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아프간인은 88명 이상 되고요. 정당하게 난민으로 등록된 아프간인도 14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오랫동안 전쟁, 내전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또 많은 사람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갔는데요. 유엔은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탈레반의 카불 장악 후에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민주당이 낙태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된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분리해 이스라엘만을 따로 지원하는 예산안이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하원이 이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탈리브 의원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관련 행보와 관련해 징계 조처를 결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7일에 그 주 헌법 개헌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던 곳이 있죠. 주 의회 선거 등에서 또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먼저 주민 투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7일 미 중부 오하이오주에서 주 헌법의 낙태 권리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찬성표가 이 통과 정족수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그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 지난해 여름에 연방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각 주는 개별적으로 낙태법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대법원 결정 이후에 오하이오주는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요. 결국 주 헌법에 이 낙태 권리를 명기하는 주민투표가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낙태권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가 몇 개가 됐습니까?
네, 오하이오주의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30일 뒤에 발표되는데요. 자, 이로써 7개 주가 낙태권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네. 낙태권 옹호하는 단체 쪽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가 상당히 반갑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이의 생식의 자유란 이름의 옹호단체 미니 팀 메라주 회장은 낙태권 보장에 대한 7번의 주민투표가 모두 통과됐다면서 공화당과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마리주 회장은 우리는 낙태 권리를 믿고 바로 우리가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낙태권 옹호단체들은 앞으로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미주리,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 오하이오주에서의 그 낙태권 보장, 주민투표가 통과한 것,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네요.
예, 오하이오주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힙니다.
네.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각 8%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의 핵심 안건인 낙태권 보장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점쳐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인가요? 이번 주민투표 결과 누구보다 반긴 사람이 있네요.
예,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를 반겼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네, 공화당을 견제하는 메시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민들과 미국 전국의 유권자들은 마가 공화당원들이 뽑은 인사들에 의한 낙태 금지 입법 시도를 거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가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영어 문구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민투표 결과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결을 지은 거죠.
자, 민주당이 반길 만한 선거 결과가 오하이오 주에서만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 있었던 주의회 선거와 주지사 선거 등에서도 민주당이 반길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먼저 버지니아 주부터 보죠. 버지니아 주의회는 상원이 40석, 하원이 100석입니다.
네.
자, AP통신은 7일 실시된 버지니아 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날 그 버지니아 주의회의 선거가 중요했던 게 바로 연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보수 안건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영킨 주지사는 현행 26주 이후 낙태 금지를 15주로 앞당기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의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가 아니면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 막혔는데요. 이번 투표에서 만약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예고대로 낙태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의 투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보수 성향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시어 현 주지사가 공화당 데니어 캐머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주요 선거에서 미시시피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미국 의회로 갑니다.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이 상원에서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은 7일 투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 통과를 막았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네, 그 예산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등 지원에 143억 달러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요청한 예산 중 일부만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내용의 예산을 요청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국경 경비 강화 등을 아우르는 1,060억 달러의 통합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하원 공화당은 이 가운데 이스라엘 지원만 따로 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또 이를 위해서 국세청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자, 이 예산안이 부결된 후에 상원 민주당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당적인 예산만 마련보다는 국세청 예산 삭감 등 공화당 유권자들이 반길 내용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소속의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지원 지연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은 해야 할 일의 전체 일부분일 뿐이고 의회는 이 본 예산안 통과라는 큰 산을 또 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2024 회기연도가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본 예산 통과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이달 17일이 시한인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임시지출 마감기한도 열흘이 채 남지가 않은
그러네요.
거죠. 예, 의회가 이 기간 안에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받게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의회가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임시지출안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임시지출안을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회의가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죠.
예, 존슨 의장은 우리는 분명히 정부 셧다운 상황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위험한 시기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피할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존슨 의장은 앞서 내년 1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지출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피트 아길라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당적 해법이라며 이것이 정부 예산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강경파 의원은 임시지출안에 국경 경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원과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될 수 있는 임시지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미국 의회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 징계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7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민주당 소속 라시다 탈리브 의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원은 이날 탈리브 의원에 대한 견책 징계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88명이 반대했습니다. 찬성표 가운데 민주당 의원 22명이 포함됐고요. 공화당 의원 4명은 반대했습니다. 예.
자, 라시다 탈리브 의원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예, 탈리브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팔레스타인계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탈리브 의원의 부모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입니다. 탈리브 의원은 2019년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과 함께 첫 여성 무슬림 의원으로 미 의회 입성했고요.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관련해서 이 탈리브 의원이 무엇을 했길래, 어떤 행보를 했길래 이 견책이라는 조처가 내려진 겁니까?
예, 탈리브 의원이 소셜미디어 X에 최근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담은 영상을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네.
영상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구호가 담겼는데요.
네.
해당 구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나 반유대자유주의 인사들이 이스라엘을 소멸을 주장하며 사용하는 구호로 이 반유대주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탈리브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탈리브 의원은 해당 영상과 함께 게시한 글에서 강에서 바다까지는 죽음, 파괴, 증오가 아닌 자유, 인권,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변호는 종교와 민족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존엄성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탈리브 의원은 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는데 이 영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와 관련해 탈리브 의원은 이 대다수 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영상에는 또 이스라엘 정부의 민간인 공격을 규탄하며 조 바이든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대학살을 지지했다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자, 이날 탈리브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안.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결의안에는 탈리브 의원의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구호 사용을 인용하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를 팔레스타인 국가로 대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그 국민을 파괴하려는 대학살 폭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동 폭력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탈리브 의원의 10월 8일자 성명을 언급했는데요. 결의안에 낸 공화당의 리치 맥코맥 의원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탈리브 의원이 거짓된 이야기를 조장하고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촉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탈리브 의원이 논란이 된 그 게시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네요.
예, 탈리브 의원은 이날 하결 표견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비판은 온전히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말했는데요. 강에서 바다까지라는 고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휴전을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모든 팔레스타인인과 마찬가지로 나의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연방의원이 견책을 받게 됐다는 것.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견책 대상이 된 의원은 징계 결의 표결이 진행되고 하원의장이 견책 사유를 낭독하는 동안 의장석 아래 연단으로 불려나가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네.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제명 조치와 비교해서 의원의 권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원에 이렇게 견책 조처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니라죠?
예, 탈리브 의원은 의회에서 견책을 받은 26번째 의원입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 견책 징계 조처인데요. 앞선 6월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의 애덤 슈프 연방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과거 발언을 두고 대중을 오도했다며 견책 조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탈리브 의원 견책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도 탈리브 의원 견책 결의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당시는 공화당 의원 2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대부분 탈리브 의원이 반란을 주도한다는 강한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 외교 활동은 전문화하고 민주화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국무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냉전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국무부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마지막 순서로 1960년대 이후 국무부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f there is a dangerous crisis in Berlin, and there is, it is because of...
1960년대 들어 국무부 업무는 기존 국가 안보 정책이나 냉전 시기 위기 관리 영역을 넘어 확대됐습니다. 외교관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거나 협상이나 보고 같은 전통적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외교관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신생국들에 배치됨에 따라 과학이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한 지식이 외교관들에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60년대 들어 민권운동이 미국을 휩쓴 영향으로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은 더 많은 흑인과 여성들을 국무부에 채용하고 국무부와 산하 외교기관 고위직에 이들의 비중을 늘리려고 크게 노력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위기관리나 테러리즘, 과학과 환경, 인권, 마약, 그리고 난민 문제 등 새로운 현안이 등장했고 이에 대응해 국무부와 연방의회는 국 차원의 새로운 부서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1980년 외교 업무법이 제정돼 국무부 안에서 외교관직과 일반직이 엄격하게 분리됐고 그 결과 외교직이 약 6,800개 그리고 국내 일반직이 3,800개가 됐습니다.
Kenyans are only just coming to grips with the sheer scale of the carnage caused by the car bomb detonated outside the American embassy. At least 139 were killed.
그런가 하면 이 시기 미국 공관에 대한 테러나 보안 위협이 커지자 국무부와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1985년 당시 신축 중이던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 건물에 소련이 도감청 장비를 몰래 설치한 것이 드러나자 미국 정부가 대사관 신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외 미국 공간에는 전통적인 설계가 아닌 폭탄 방지 장벽 등 보안을 강화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뒤 지금까지 국무부는 계속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세계 경제와 사라지지 않는 테러 위협, 신종 전염병 발생,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그리고 지역 분쟁과 끊이지 않는 전쟁까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간 국무부는 이런 외부 환경에 대응해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한때 국무부는 인구조사 결과 출판부터 지식재산권 통제, 그리고 조폐국 관리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에 다양한 임무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부는 테러리즘과 싸우고 해외에서 미국 이익을 보호하며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960년대 이후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일요일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데일라이 세이빙이 끝나고 표준 시간으로 돌아간 겁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일광 절약 시간제란 무엇이고 또 이것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헷갈리는 미국의 단위와 시간. 한반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을 볼 때 단위 등이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도인데요. 미국은 섭씨 대신에 화씨를 씁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늘 40도 밑으로 떨어졌어 라고 말하면 한반도 사람들은 한여름 푹푹 찌는 여름을 떠올릴 텐데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40도는 섭씨로 보면 4도 밑으로 떨어져 거의 영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딱 지금 시기죠. 거리나 길이도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 도로를 지나다 보면 시속 60마일 이하 주행 안내 팻말을 종종 보는데요. 킬로미터에 익숙한 한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천천히도 간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60마일은 약 100km를 의미합니다. 무게 단위 역시 헷갈리는 단위인데요. 미국인들은 킬로그램 대신 파운드를 쓰죠. 그래서 몸무게가 100파운드라고 하면 많이 나가는 건가 하겠지만 이는 45kg 정도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단위 말고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본토에서 사용하는 표준 시간대만 해도 4개가 됩니다. 동부, 중부, 산악, 그리고 태평양 시간대인데요. 동부 표준 시간대를 기준으로 중부, 산악, 태평양 시간대로 갈수록 1시간씩 늦어집니다. 가령 VOA가 있는 이 동부 시간대로 오전 10시라고 해볼게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는 미국 서부로 태평양 시간대가 적용되는데요. 동부 시간대와 3시간 차이가 나서 오전 7시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시각 기준으로 미국 시간을 계산할 때 몇 시간을 빼야 하는지 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란 뭐죠? 가뜩이나 헷갈리는 미국의 시간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한국어로는 일광 절약 시간제입니다. 이는 일명 서머타임으로 부르는데요. 영어 명칭을 직역해보면 낮 동안의 햇빛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 교육 전문가 그레이시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By moving the clocks forward an hour, compared to all other human activity, the sun will seem to both rise and set later. The time when the clocks are moved forward is called daylight saving time, and the rest of the year is called standard time.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게 되면 해가 늦게 뜨고 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건데요.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을 때가 서머타임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표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당겼다가 다시 되돌리는 걸까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가령 6월 어느 날 일출 시각이 오전 5시 10분 그리고 일몰 시각이 약 오후 8시라고 해볼게요. 서머타임을 사용하게 되면 1시간 앞당겨지는 거니까 일몰 시간은 오후 9시가 되죠. 해가 떠 있을 때 야외 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 1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한 것이 서머타임이 실제로 처음 사용된 거고요. 미국은 지난 1918년부터 서머타임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3월 둘째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시작되고요.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머타임은 지난 5일 종료됐습니다. 서머타임의 경제적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서머타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에 햇빛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밤에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 이 소비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업체 JP모건은 몇 년 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3월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개인당 주중 카드 사용이 0.9% 늘고 주말에는 1.1% 늘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11월에 서머타임이 종료되면 개인당 주중 카드 사용이 4% 이상 줄고 주말에는 2% 넘게 줄어든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분야는 주로 야외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소매업과 식당, 골프 등과 같은 운동업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동이 더 많아져서 자동차 연료 사용량도 늘기 때문에 정유업체 역시 서머타임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산업으로 꼽힙니다. 만만찮은 서머타임 폐해 지적. 방금 이야기한 것과 달리 서머타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꽤 넓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노동 생산성 저하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이 지적은 이 서머타임이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 주로 나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머타임이 끝나는 때는 앞당겼던 시간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것이지만 이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 대부분의 미국인은 수면 시간이 대략 40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불충분한 수면량이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미국 전국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4억 3,4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업장 내 사고 발생 역시도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보면은 봄에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6%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으로 입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기간 발생하는 이 시차로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신체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노스웨스턴 의대의 필리스 지 박사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Learning, memory, executive functioning, multitasking, for example, which you can normally maybe do, that could be impacted during this transition because sometimes you're not getting as much sleep.
학습이나 암기, 임무 수행 기능, 또 동시 작업 수행 능력 등과 같이 평상시에는 잘 하던 일이 시차가 변하는 시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 보고서는 3월 이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심장마비 발생이 25% 늘어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의 몰리 하트 대변인은 도로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ith daylight savings time coming to an end, what people really need to focus on is their driving. Now that's going to be darker earlier.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더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운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등의 조처도 필요하다고 하트 대변인은 조언합니다. 서머타임 시작과 종료에 따른 시차 변경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미 상원에서는 아예 이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햇빛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제안한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The benefits of daylight saving times have also been accounted for in the research. For example, reduced crime as there's light later in the day. We've seen decreases in child obesity.
서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범죄가 줄어들고 어린이 비만이 감소하며 표준 시간대에 나타나는 계절적 우울증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서머타임과 이를 둘러싼 경제 효과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 anyway,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I'm sorry to hear that.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피곤해 보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어요?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오전 5시에 울렸어요. 어쨌거나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요.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입니다.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그건 그렇고 오늘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Anyway,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부사입니다. Any way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보통 의견 불일치나 차이, 대조를 표현합니다. 문장 처음에 쓰기도 하고 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anyway, 먼저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문장 끝에 anyway를 붙여서 차이와 대조를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I can't find my bus pass.
제 버스표를 못 찾겠어요.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괜찮아요. 어쨌거나 제가 태워드릴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자, 두 번째 anyway 뜻은 대화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화제를 돌릴 때 anyway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문장 시작에 오는 anyway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A와 B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Yeah, that sounds good.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이봐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모르겠어요. 델리에 갈까 생각했어요. 델리는 보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Yeah, that sounds good.
네, 좋은 생각입니다.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그건 그렇고, 보고서 마무리하게 그 수치들 보내주시겠어요? 점심 메뉴를 얘기하다가 회사 일로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 그건 그렇고 사용됐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가 사용된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요?
I'm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갑니다.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할 거예요.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그건 그렇고 생물학 노트 다시 공부해야 해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 앞에 화제 전환할 때 그건 그렇고 라는 뜻으로 anyway,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는 상대방 진술에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시간까지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